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단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이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복을 받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방금 28절에 읽었던 것처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세상 모든 것을 다 움켜쥐라고 다 잘되라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여기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야곱이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그야말로 축복을 넘어서 일종의 교훈, 훈계 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는데 어떤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으니 다 잘 되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떤 분별력 가지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7절을 보시면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걸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요셉과 더불어 두 아들 중에 하나고 끝까지 요셉 잃어버리고 난 뒤에는 끝까지 내려놓기 어려워했던 끝까지 끼고 이렇게 뭔가 품에 안고 있으려고 했던 그 아들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에 대해서 길게 말하지 않고 베냐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는데 베냐민은 마치 물어뜯는 일이 같아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베냐민의 그 어떤 그 호전성, 싸움 좋아하는 뭐 이런 특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베냐민이 그렇게 싸움을 좋아하는 늑대 같은 사람이었느냐? 사실 그거 별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베냐민의 개인적인 성품이 어떻고 베냐민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거 성경에 별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베냐민의 후손들이 대단히 호전적이었다는 것은 성경 역사 안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마지막 장에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지역에 이렇게 자리 잡고 살았는데 그 외에 베들레헴 출신 첩을 데리고 있던 레위인 이야기에서 이 자기 그 친족 기브아에 있는 아주 그 좀 이렇게 깡패들이었죠. 이 악한 짓을 한 그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항해서 베냐민이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사기 2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과 한 2만 6천 명 정도 되는 병력을 가지고 40만 연합군하고 싸웠어요. 그 결과 베냐민이 거의 그 지파가 사라질 정도로 남자만 600명 정도 남을 정도로 전멸했는데 그렇게 전멸하기까지 베냐민이 이스라엘 연합군과 더불어 싸우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투적이고 그만큼 호전적이고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그런 늑대 같은 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베냐민이 사는 동네에 늑대가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예전에 베냐민이 살았던 그 동네를 가면 길가에 늑대 표지판이 있어요. 이렇게 군데군데 그 늑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기념물들 뭐 이런 거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베냐민은 마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물어뜯는 이리처럼 아주 사나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곱, 아버지 야곱이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축복치고는 너무 짧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금 우리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야곱이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서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요셉과 같이 라헬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말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야곱이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야곱은 어떤 분별력이 있는 사람 아니고, 원래 야곱은, 젊은 날의 야곱은 뭔가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뭔가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사람이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나이가 많았는데 오히려 더 민감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이 있는데, 야곱이야말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겉사람은 점점 낡아졌지만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는, 그래서 오히려 젊은 날의 야곱보다 늙었을 때의 야곱이 훨씬 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참 본받고 싶은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낡아지고 점점 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어떤 지혜, 또 우리의 영적인 안목, 이런 것들은 점점 민감하고 점점 날카로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영적인 지각,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야곱이 130세에 헤어졌던 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17년을 애굽에서 살았다 그럽니다. 평생 살았던 것보다 더 호의호식했을 겁니다. 평생 야곱이 누렸던 것보다 더 풍요롭고 더 화려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가 젊은 날에 꿈꾸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17년 애굽에 머물러 살면서 야곱이 애굽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그 아주 풍요롭고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릴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애굽이 정말 자기들이 영원히 이렇게 차지하고 살아야 될 땅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화려함에 젖어 살 때 야곱은 하나님께 더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영혼을 소유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점점 쇠하고 살아가는 환경은 정말 풍요로웠지만,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야곱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참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안목을 잃어가고 어떤 분별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육신은 낡아지지만 속사람 새로워지고 영적인 안목이 더 예민해지고 하나님께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사사로운 마음이 아닌 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날이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을 가진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오늘 여러 지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하나의 의미가 뭔지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스불론은 13절을 보시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는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 지파는 사실 직접적으로 해변에 거주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갈릴리 바다 인근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이제 지중해 사이에 거주하기는 했는데, 아마 이 말씀은 스불론 지파가 좀 상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사실 뚜렷한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 때 스불론 나와요. 스불론은 아마 지리적으로 갈릴리 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지중해 인근에 살면서 뭔가 이렇게 무역을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14절을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 섬기리로다. 건장한 나귀라는 것은 골격이 좋은 나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아주 튼튼하게 일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에 대항해서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갈은 성경 역사에서 뭔가 뚜렷한 어떤 흔적을 남기지는 못한 것 같고, 다만 이사갈은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살았는데 아주 비옥한 곳이고, 그래서 남과 북을 잇는 무역로가 통과하는 곳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좋은 땅에 살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수탈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사갈도 그래서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 섬기리로다. 좋은 땅에 살기는 했는데, 이를테면 호남은 좋은 땅이 많았어요. 그러니 대대로 수탈을 많이 당했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사갈은 짐을 메고 앞지 아래 섬겼다 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샘이요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다는 열두 지파 중에 하나였지만 어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섭의 뱀, 새끼의 독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사는 우리말로 치면 무슨 살모사 뭐 이런 아주 독을 가지고 있는 뱀도 왜 우리도 뱀 그러지만 뭐 구렁이도 있고 뭐 살모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처럼, 근데 이 가나안은 진짜 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뱀이라는 단어는 아주 그 독이 있는 그런 살모사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다한은 그런 아주 독이 있는 살모사처럼 아주 무서운 그런 지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다한은 전쟁 많이 합니다. 남쪽에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저 북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땅을 자기가 차지하기도 하고, 또 삼손 당시에는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래서 규모에 비해서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다한이었어요. 그래서 다한하고 싸우면 제대로 이기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작지만 아주 큰 세력을 무너뜨리는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가앗은 대단히 용감한 부족인 것처럼 말하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앗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상당히 뭐 용감하고, 20절을 보시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비옥한 갈멜산 인근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나는 곡식으로 두로왕 히람에게 그 곡식을 공급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대단히 비옥한 땅에 살았어요, 아셀은.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요, 이게 뿌리가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아주 흥황하는 거죠. 가지가 담을 넘는다, 이것은 아마 요셉 지파가 번창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고향에서 쫓겨나서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아주 번성하게 되고 요셉 덕분에 다른 여러 지파들이 다 살게 되고 하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수많은 공격을 받지요.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24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오히려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공격을 당해요 요셉이. 그렇지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 우리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오히려 더 굳센 활로 더 힘있는 팔로 적을 이기는 거죠. 그러면서 큰 승리를 경험해요. 25절부터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머리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이게 다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의 후손들은 이런 큰 복을 받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 전능자 내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을 요셉 신세도 많이 졌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이렇게 아주 크게 축복하고 있는데 사실상 따져보면 요셉은 고생을 제일 많이 했죠. 형제들 중에 요셉은 고생을 제일 많이 했는데 고생 제일 많이 했지만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큰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생이 오히려 남들을 더 크게 축복할 만한 그런 열매를 길러내는 기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은혜이겠습니까? 한때 요셉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고난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씨앗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 중에서 보면요 유다와 요셉이 제일 복을 크게 많이 받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그만큼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고생스러울 수 있고 우리 기대대로 삶이 잘 풀려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세워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 어디서부터 오는 은혜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전능자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경외하며 섬기는 그 전능자께서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